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지금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지금 하늘에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그러고 고백했잖아요.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 고백했죠.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오른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이 뭔가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의지하고 내가 앉아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예수를 의지하면 그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모든 형편을 이미 이해하고 계시는 그 모든 형편에서 똑같이 모든 것을 느끼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대제사장 교인이 된 사람, 성도가 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신앙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확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 이후로 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들의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서 죄사함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과 동일한 자격과 그런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신분의 조건에 지금 맞게 있는 건가?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우리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합당하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실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약에서 율법에 의해서 선출된, 지명된 그 대제사장,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이 예수님과는 같은 점이고 어떤 거는 예수님과 다른 점인가 하는 것을 비교를 해주면서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똑같은 동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은 새로 나타나시는, 새로 오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이상 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생각할 텐데 적어도 다섯 개 정도의 소위 말하는 율법에서 지정된 구약의 대제사장의 자격이나 신분이나 역할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 다섯 개의 신분이나 자격이 또는 역할이 주어지는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바로 동일한 그런 대제사장의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5장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이런 얘기라고 있어요. 모든 대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들마다 다 이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대제사장의 자격, 누가 대제사장이 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다. 대제사장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사람이 된다는 것. 대제사장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이 아닌 어떠한 존재도 천사들이나 또는 소위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거나 아니면 이번 뭐 어떤 우상으로 생겨놓은 돌이거나 어떤 짐승이거나 자연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도 어떠한 사람이 만든 것도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에요. 누구라고요? 모세의 동생? 네,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대대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 아론은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죠. 그 열두 지파 누구 지파냐? 레위 지파에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들, 그 족속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긴 하지만 제사장이 되질 못해요. 왜냐하면 아론의 지파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 이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 권한을, 역할을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선택된 사람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만약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로 만약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을 한다면 사람들은 대제사장에 대한 그 모형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처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마땅히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으로서 선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대제사장의 조건이야. 자기 누가 될 것이냐. 대제사장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대제사장은 왜 선택을 했을까. 대제사장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대제사장을 보기 좋으라고 부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5장 1절에 있는 그 다음에 말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은 뭐야? 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한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관계되는 이런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예배, 제사드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앞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하는데 뭔 일은? 사람을 위하여 한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일을 해결해 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중보자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데 반드시 이거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중보자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한데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에 속한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일에 중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대제사장은 사람 문제를 사람들 사이에 뭐 재판하고 이런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 관계를 해결하고 이러는 일이 대제사장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보하는 일이 대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두 번째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을 담당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길을 여시는 이런 중재자의 일을 하시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뭐냐면 그 다음 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예물,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이다. 자, 여기서 예물과 제사를 드려요. 예물은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나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물은 뭐냐면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제물로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에 필요한 것이 예물이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 일을 대제사장이 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예물과 제사인데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는 오늘 특별하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 제사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방식이 다섯 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다섯 개. 첫째는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번제라는 건 뭐냐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이거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나는 이런 희생제물처럼 완전히 나는 나의 모든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자기의 헌신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번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는 번제는 희생제물인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건데 소제는 동물이 아니라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나 또는 감람류나 무교병이나 뭐 이런 식물로 된 곡물로 된 것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그래요. 물론 그것도 다 태웁니다. 이 소제는 어떤 때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거.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드릴 때 우리는 소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헌신을 한 번제. 그 다음에 충성을 맹세하고 감사하는 소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는 우리가 우리 사이에 서로 인간 사이에 화목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이런 화목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비로소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인간들이 저질렀던 죄, 자신의 잘못, 허물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죠.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알지 못해서 짓는 죄도 있을 거고 그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드리는 이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자,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뭐죠? 속죄제. 한번 다 같이 해봐. 속죄제입니다. 자, 네 가지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건 네 개의 제사인데 하나가 또 남았잖아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제사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떤 싸움을 하거나 서로 불평을 하거나 뭔가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런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그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제사 지내는 거고 사람들끼리 저지른 죄를 저지른 것이 이게 뭐냐면 속건제라 그래요. 속건제. 그래서 다섯 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바로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제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 이 제사를 가만히 보면 제사장이 말이죠. 희생제물인 동물을 갖다가 제물을 바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소위 말해서 화해가, 유일한 화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물이 바쳐드려질 그때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화해자가 된다, 화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매우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럼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레위에 보면은 희생이 없이는, 희생 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죄 사함이 없어요. 희생 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것을 태워서 거기서 나는 향기를 흠향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고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예표였어요. 아,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가 되고 화평이 되고 어떤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희생제물, 동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어린 양, 우리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대제사장과 이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이 대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을 얘기해요.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성품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이기 때문에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도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자기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대신하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가짐과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식한 자라는 건 뭐예요? 공부 안 한 사람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무식한 자라는 것은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무식한 자라고. 그들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식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무식한 자일까요? 아닌 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세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무식한 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무식한 자들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누구냐? 미혹한 자라. 미혹한 자는 뭔가요?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다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미혹돼요. 흔들려요. 유혹에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러요. 몰라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연약하고 자꾸 쓰러져서 죄를 저질러요. 이런 사람을 미혹된 자래요. 모르는 사람이나 흔들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납해 주는 자들, 그들을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범죄한 사람들한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막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정심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자기와 동등한 백성들, 사람들, 대신하는 그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서 그들을 온유하고 또 공정하게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영접하고 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자를.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하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똑같이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죄는 없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느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바로 대제사장의 그런 심성을 우리 주님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똑같이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대제사장은 자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완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도 죄사함을 얻어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도 위하여. 대제사장 자기 자신도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자기도 동일하게 그런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동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자, 대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그 다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아론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한다.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중요한 다섯 가지 원칙인데 뭐냐? 첫째가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고 대표해서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뭐죠? 제물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되고 네 번째는 뭐냐? 사람들과 똑같은 그들의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고. 내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힘을 쓰거나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어쩌면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이 존귀라 대사장의 명예나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대제사장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이 부르심이란 말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럽니다. 부를 소자에다가 명할 명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소명의식이 있어요. 소명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소명의식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하고 그렇게 갖는 거, 그건 하나님의 앞에서 소명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돌아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들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바로 소명이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나는 소명이 있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봐라 하고 던졌는데 막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 낚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 우리 다윗은 왕이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고 자기가 무슨 소명의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셔서 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치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히 알아야 될 것은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사명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나의 의지예요. 사명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필요해요. 세상은 사명감 때문에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사명감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대제사장이 되듯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내가 좀 뭐 좀 잘해요 하고 사명감, 저는 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명감으로 자기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써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의식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사명감이에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리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는 뭐가 될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선교사로 떠날 거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의 이 존귀한 것은 뭐냐? 인간 스스로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한 어떤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후에 5절 6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모형을 보여준 인간의 대제사장이 가졌던 그 자격이나 성품이나 요건을 그대로 충족을 하셨어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안 되셔도 성육신이 안 되셔도 대제사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가 안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은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레위기 1장 2장에서 보면 제사나 또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이고 사람 성육신 하신 그분이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그림자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사람이 되셨고 중보자가 되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물이 된 똑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 그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이 세상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오히려 완전하고 가장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옆에서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주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근심할 수 있겠어요?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유대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흔들렸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대제사장이 맞는가? 그 예수라는 분은 정말 그게 가능했던 분인가?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들에게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걱정이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문제였습니까? 우리의 게으름입니까? 우리의 나태함입니까? 우리의 무관심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대제사장이다. 나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기도의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몸으로 주소서. 함께